6일절 지난 후에 50일간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1세기 교회 때부터 기쁨의 50일로 지켜왔습니다. 아주 옛 교회 시절에는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는 금식하는 것도 금지하고 심지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금지하면서 오로지 주의 부활을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가운데 일생을 다른 종교에 몸담고 있다가 나이 60이 넘어서야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저에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삶이 기뻐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해온 우리는 교회 생활을 비롯한 여러 삶 속에서 기쁨을 상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앙 생활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심각해야 될 때도 있고 처절하게 자기를 살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한 다음에는 용서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고 현실의 여러 삶의 고난에 직면하면서도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일 것입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삶 속에 기쁨이 부활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우리 삶은 더욱 메마르기 쉽고 삭막하고 황폐해져서 생명보다는 죽음에 더 가깝고 풍성함보다는 각박함에 더 가까운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말씀도 살펴보시면 처음에 생명의 축복으로 출발했던 그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로 나타나게 되고 5장에 기록된 옛 사람들의 족보를 보시면 600년 살다가도 죽었더라, 700년 살다가도 죽었더라, 969세를 살다가도 죽었더라라고 표현해서 모든 족보의 결론이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끝났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절 말씀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 창조의 웅장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던 이 창세기가 한 위인이 죽었는데 그를 미라로 만들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역사도 비슷한 궤도를 걷고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과 번성함보다는 갈등과 폭력과 죽음의 역사들이 우리 세상 역사를 가득히 채웁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 생명의 풍성함이 점점 더 축소되어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2022년 국가별 행복지수에 따르면 우리가 세계에서 59위를 차지해서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은음으로 보더라도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운데 우리 마음들은 점점 더 거칠고 각박해서 불행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개인적인 각박함은 타인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충돌을 우리에게 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서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될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생하는 삶의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세월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믿음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많이 증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함께 깨달아 가십시다. 먼저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끝없는 희망을 제시해 줍니다. 에스겔은 BC 597년경 유다 왕국이 몰락기에 있었을 때 제2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 생겼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제사장 출신의 포로였습니다. 그는 포로된 지 5년 만인 BC 593년 그발강가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가 기록한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매우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7장 말씀에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큰 군대가 일어나는 장면을 통해서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하게 될 것임을 희망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전 모퉁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강을 이루어 그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환상적인 미래상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1장 1절 말씀에 따르면 당시 에스겔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가 포로된 지 5년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직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잡혀오고 있을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의 예언 기간이 약 20년 정도였던 것을 감안해 보면 그의 시기는 아직 희망을 말할 수 없었던 포로기 초기의 절망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있던 곳이 그발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발강은 자연강이 아니고 유프라테 강을 관통시키는 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운하 건설 공사장에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고난은 시작에 불과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담대하게 희망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해 오셨다고 믿는 강력한 믿음 때문입니다. 에스겔 43장 4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떠나 계셨음을 전제합니다. 그 떠나시는 내용을 에스겔 1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제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갔다 했습니다. 23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으며 무슨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이하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승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구원과 영광된 과거 역사 모든 것들이 수가 많기 때문도 아니요, 문명의 수준이 탁월하기 때문도 아니요, 도덕적 품성이 고귀하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셨던 그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타락과 범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자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수치와 파멸이 그 민족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는 당시의 비극적인 한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살육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스를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들의 역사는 이렇게 처참하고 굴욕적이며 수치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43장 4절 5절 말씀에서 떠나버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시자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성전에 충만한 모습으로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는 표현은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성막 공사를 완성했을 때의 모습이나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의 모습과 동일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그들의 역사도 다시 영광의 회복을 위해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상을 통해 에스겔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우리 삶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가능케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해야 우리 삶의 수치가 물러가고 영광의 시대가 재건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가시는데 무슨 능력으로 내가 내 삶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머물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선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일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필사의 노력으로 주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영광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전심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영이 다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다시 충만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굳게 붙잡고 우리의 남은 삶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다시 회복과 영광이 가득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에스겔은 두 번째로 하나님 은혜 함께하시니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모습을 제시해 줍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성전의 동쪽 바깥 문에 흘러나오는 물을 일천척 청량했을 때 발목까지 차오르고 다시 일천척 청량했더니 무릎까지 오르고 그 다음 일천척 청량한 후엔 허리까지 차고 다음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거대한 강물이 되어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강물이 도도히 흘러 아라바 광야로 내려가 사해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성전 모퉁이에서 시작된 강물이 아라바 광야를 지적치고 바닷가 흘러가는데 이 물이 흐르는 모든 곳이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환상입니다. 아라바 지역은 주로 사해에서부터 애굽의 국경지대인 아카바만까지를 지칭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건조한 저지대였고 높은 온도와 거친 지형을 가지고 있는 메마른 곳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죽음의 지대인 사해인근의 메마른 곳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지역 전체를 울창한 숲이 되게 하고 사해는 고개 잡는 어부들이 그물 던지는 풍성한 생명의 바다가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강물이라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와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라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엔게디가 사해의 서쪽 언덕이면 에네글라임은 동편의 언덕지대입니다. 이 물이 지나가는 모든 것 통해서 서까지 모든 지역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도 되살아나고 또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생명수 흐르는 곳에 광야도 살아나고 골짜기도 살아나고 황무지도 살아나고 죽음의 바다도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살고 살고 살고의 연속인 생명의 연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해버린 나라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회생의 은혜를 입을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땅은 적군에게 짓밟혔습니다. 희망은 그림자도 볼 수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이며 이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시 살아난다라고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땅에 생명을 회복해 하시는 이 성전에 흘러내리는 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와 관련된 두 곳의 말씀이 있는 첫째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계시록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내린 은혜가 만국의 생명의 풍성함을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를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서 성령의 은혜가 생명수라고 설명합니다. 또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서는 이 생명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렀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십자가 위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물은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합니다. 또 생명수 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병든 세상을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수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창세기 5장에 구약 족보를 설명드리면서 죽었더라 죽었더라를 끝나는 족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정반대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낳고 낳고 낳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그리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또 생명이 태어나고 또 생명이 이어진 생명의 족보가 우리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는 흠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그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임을 설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내 발은 삶이 풍성케 되고 우리 죽을 육체도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듯 생명수 환성의 강물이 황무지를 울창한 숲이 되게 하고 죽음의 바다를 생명바다 되게 만들듯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들을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회복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은혜는 다함이 없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풍성케 하시는 생명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말씀은 이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다시 허락하실 각 지역의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명들이 등장하는 지역의 범위가 매우 광활합니다. 동서남북 경계를 설정해 주시는데 그 지역이 지금의 어느 곳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몇몇 지역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북쪽으로 설정된 지역 가운데 16절 말씀에 하마스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지금의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스에서도 북쪽으로 170km나 더 가야 있는 지역입니다. 18절에는 동쪽 경계가 요단강이라 하였고 19절에는 남방 경계를 애굽의 시내라 하였는데 시나이 반도의 남쪽을 의미합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 즉 지중해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지역이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의 영토를 가졌던 다윗 시대 영토보다 훨씬 더 광활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는 다윗 때 가장 넓었다가 그 솔로몬 때부터 축소되기 시작하여 후에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면서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라를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끌려온 그들에게 다윗 시대보다 더 넓고 광활한 지역을 약속해 주시면서 이 넓은 지역에 새 나라 건설할 것을 꿈꾸고 비전으로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원대한 꿈의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도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허황된 공약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거창한 약속 말고 당장 한 평의 땅이라도 주시고 한 명의 자식이라도 주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선민의 조상이 되고 그 땅을 후손들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나라여 몰락해버린 민족입니다. 만국의 수치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땅을 청량해 주시면서 앞으로 이 광활한 지역을 지배하게 될 비전을 품고 새 나라 세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일지라도 그는 30배, 60배, 100배의 길씨를 바라보고 씨앗을 뿌립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어선 몰고 나가는 너부는 항상 만선의 꿈을 가지고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의 대통령을 네 번이나 역임한 탁월한 정치인입니다. 경제공황의 전 세계를 강타했던 1933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거점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겠냐고 물었을 때 그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아직도 남아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씨앗 삼고 경제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슴속에 품고 실망하지 않고 도전을 거듭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전문가인 폴 스톨처는 IQ나 EQ가 높은 사람들보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더 성공한다라고 말하면서 탄력회복지수 또는 위기대처능력이 성공의 더 중요한 요소라고 제시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인생의 능력이란 넘어지지 않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끝없는 도전의지와 지치지 않는 능력은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의 주님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얻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집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축복이 함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망해버린 나라에 포로된 그들에게도 광활한 지역의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옳겠습니까? 그 꿈을 품고 다시 일어서고 도전하는 온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했습니다. 살아오다가 넘어질 때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세워주심으로 새롭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는 메시아 시대 예언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이를 작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으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강의 축복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리하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새롭게 도전하는 큰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회복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 속에 실패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드러워질 때가 많지만 주님은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끄심에 이끌리고 순종하셔서 회복의 축복, 생명의 풍성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의 길을 용감하게 걸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